요한일서 3번 메시지 신성한 생명.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절과 2절에 게시된 대로 신성한 생명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나중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교통은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먼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갖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던 바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은 뭐뭐한 바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뭐뭐한 바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서신을 시작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교통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주님을 언급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이 비밀스러운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즉 삼일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서 충만한 표현, 하나님의 충만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의 삼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산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들은 주후 66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완성시키는 사역은 그의 죽음을 전후하여 있었던 변절에 의해 손상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4분의 1세기 후인 주후 60년경에 요한의 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손상된 바울의 사역을 보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약과 구약, 복음서와 서신서들 모두의 신성한 계시 전체를 최종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에서 그의 초점은 신성한 생명의 비밀들입니다. 복음서들의 최종 완성인 그의 복음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의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서신서들의 최종 완성인 그의 서신들, 특히 요한일서에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 자녀들 서로 간의 교통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그런 다음 신약과 구약의 최종 완성인 그의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생명 공급이 되시며 삼일 하나님의 우주적 행정의 중심이시라는 비밀이 계시됩니다.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태초에와 다릅니다. 태초에는 창세전 영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태초부터는 창조 이후로부터 앞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의 서신이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을 체험함에 관한 것인 그의 복음서의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를 보여줍니다. 그의 서신에서 요한은 신성한 생명을 영접한 믿는 이들이 그 교통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함으로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록에서는 영원 가운데 믿는 이들의 충만한 누림인 영원한 생명의 최종 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부터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 요한일서에서 여덟 번, 2서에서 두 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1장 1절, 2장 13절, 14절, 3장 8절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로 쓰였고 요한복음 15장 27절, 요한일서 2장 7절과 24절, 3장 11절, 요한이서 5절 6절에서는 상대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먹음과 누림. 요한의 글들은 주로 연구와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잔치에 올 때 여러 가지 코스의 음식을 연구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연구는 당신으로 하여금 먹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한의 글들, 그의 복음서, 서신들, 계시록을 영적 음식의 여러 코스들로 여기고 대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요한의 글들을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성경 가운데 다른 어느 책도 요한의 글들만큼 먹는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영적으로 먹는 것에 관해 말하지만 요한만큼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1장, 6장은 거의 대부분이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산떡이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과 만일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과 그분을 먹는 자는 또한 그분으로 인해 살며 이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먹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은 그분을 잔치로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계시록에서도 먹는 것에 관해 많이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나무가 사람에게 닫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사람에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하는 하늘에 속한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있던 여러 해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감추인 만나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정찬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정찬을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정찬을 먹다는 저녁에 그날의 주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자와 함께 정찬을 먹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정찬을 먹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정찬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좋은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먹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인용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한 생명나무, 만나, 좋은 땅의 소산물, 그 모두가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각종 측면에 대한 예표드림에 의해 예표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음식을 먹는 것을 주님이 회복하시길 갈망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의 글들에서 그분을 잔치로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먹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전반부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은 그들의 영원한 분깃으로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생명수인 그 영의 흐름에 따라 유용한 생명 공급입니다. 그 영께서 흐르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이 발견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생명나무를 누림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구절은 생명의 모든 풍성을 지닌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의 누림에 관련된 약속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믿는 이들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그들의 겉옷을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를 그들의 분깃으로 누릴 권리를 갖습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인용한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의 글들에 있는 먹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의 글들이 비밀스러워서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력을 초월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의 글들은 많은 요리 코스로 이루어진 중국의 잔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잔치의 모든 요리 코스와 그 음식 재료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을 전부 고갈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음으로써 음식을 누리기 위해 잔치에 옵니다. 요한의 글들의 경우에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이 글들에서 얼마나 많은 요리 코스가 발견되는지 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양 공급을 위해, 즉 그것들에 담긴 영적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 요한의 글들을 대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흔히 우리는 저녁 식사 때 주된 요리를 먹기 전에 전체를 들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요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대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그는 영적인 전체로서 생명의 말씀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와 14절에서 언급된 그 말씀인데 그분은 창세전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시간 안에서 육신이 되셨으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며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씀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격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말씀은 이 서신이 요한복음의 연속이요 발전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관해 사도 요한에게 질문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에게 그의 복음서를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에서 우리는 말씀의 정의를 갖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빛입니다. 그런 다음 이 놀라운 분, 즉 말씀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성막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막은 상호 거처가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막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실제를 영접하며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1장 1절에 언급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사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이 말씀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인 거하는 처소이십니다. 이 거하는 처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은혜로 누리고 그분을 우리의 실제로 영접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표현임을 뜻합니다. 비밀들의 책. 요한의 글들은 비밀들의 책입니다. 이 서신에서 생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 분배되었고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부터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비밀, 즉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비밀입니다. 이것 다음에는 삼일 하나님의 기름 바름의 가르침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 안에 거함의 비밀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신성한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신성한 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물과 피와 그 영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그분을 표현함.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우리의 식욕을 돋구기 위한 전체로서 생명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는 우리가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은 더 깊이 캐묻고 싶어 하며 어떻게 이 생명이 하나님을 표현하는가에 대해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류는 우리의 얼굴색에 반영됩니다. 가령 당신이 한동안 잘 먹지 못한다 합시다. 이로 인해 당신의 얼굴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이 그의 얼굴색에 표현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당신은 그가 영양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그가 먹은 그 음식이 그에게 건강한 모습을 갖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먹는 문제를 반대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먹는다는 관념, 즉 신성한 사상은 비록 종교적인 사람들이 흔히 그것을 놓친다 해도 절대적으로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경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우리 음식으로 누리기 위해 성경을 따르고자 합니다. 당신은 식탁에 올 때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올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먹은 결과는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누린 후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말씀도 역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며 정의하며 설명하며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하늘에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먹은 결과로서 우리를 통해 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다만 하늘에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 초기에 내가 말했던 것은 대부분 교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로 내가 주님을 누린 것의 표현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주님을 날마다 먹어왔습니다. 물질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강하고 활발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먹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 강하고 활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소화시킨 결과로서 나는 자연스럽게 영 안에서 매우 활발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화되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이단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에 따라 우리는 주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그 장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먹는 것에 관해 밝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부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사상을 추적해보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을 먹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분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소화시킬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그 음식이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얼굴색은 우리가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왔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생명의 말씀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신성한 생명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고 소화시킬 때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이 생명은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한 말씀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양 공급으로 누린다면 결국 그분은 우리 존재의 구성 성분이 될 것입니다. 영양학자들은 우리가 먹은 그것이 우리의 현재 어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존재의 요소 혹은 구성 성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결국 신체적으로 쇠고기와 우유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짜여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분이며 우리가 조성되어진 분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속으로부터 표현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들을 수단으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빛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이신 그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미력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소화시켜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사람의 미덕들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며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길입니다. 간증은 말씀하시거나 증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존재로부터 그분 자신을 말씀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나타난 말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영원한 로고스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로부터 아는 것은 이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되어 육신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구절은 생명의 말씀이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나타났음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붙잡힌 바 되고 만져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순서는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생명의 말씀이 비밀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육신되었기 때문에 또한 만질 수도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의 말씀은 그분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뿐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후 영적인 몸으로도 사람에 의해 만진바되었습니다. 요한의 글이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질 수 있는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의 견고한 본체를 지적하는 그런 강렬한 표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1세기 끝 무렵에 영지주의의 철학적 관념들이 교회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의 관념 가운데 하나는 물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추상적이었고 유령과 같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이단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이런 이단과 싸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일부러 육신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이며 다소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요한은 계속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확고하고도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의 첫째 서신에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다고 지적합니다. 사도 요한은 심지어 주님의 품에 기대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에 대항하여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하기 위한 해독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성한 생명은 추상적이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신성한 생명은 확고한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된 말씀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연속이자 발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접한 신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관해서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의 복음서의 연속과 발전을 제시하면서 신성한 생명을 받은 후 우리가 그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올 메시지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것은 바로 교통을 통해서입니다.